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59면 어간에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 백성들의 대표자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그 사이에 오고 가는 일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왕들에게 전하였죠. 그러면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엘리야가 본 광경, 곧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장면도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6번 나옵니다. 6번의 사건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열왕기상 17장에 기근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8장에 이르러서 갈멜산 사건이 나오고 19장에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받는 엘리야의 마지막 사건이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여섯 가지 사건 중에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과연 여기서 그가 어떤 일을 보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하시야 왕 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아하시야 왕의 통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 통치했다고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통치했는가?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통치했는데 아버지처럼 했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모압이 배반한 일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모압은 선대 때에는 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에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때 이르러서 모압이 배반을 한 것이죠. 그러니 그 전과는 달리 아하시야 통치 기간에는 북왕국이 힘을 잃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사건이 오늘 2절부터 17절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2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하시야가 그 사마리아 궁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크게 다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이 위중해서 사절단을 블레셋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블레셋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있는 신 바알세부백에 병이 나을 수 있을까를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그 용건이었죠.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아마도 아하시야 왕은 함부로 낫게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병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대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대체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너희가 블레셋 신에게 가서 회복 여부는 묻는단 말이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고, 너는 그렇게 하였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꼭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달하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병이 이미 위중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이제 죽기 십상이었을 것 같죠. 그런데 왜 죽을 거라는 얘기를 꼭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전달하셔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가게 되는데, 이제 난감한 것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여러 사건에서도 나와 있었듯이 엘리야는 왕 앞에 가서 좋은 대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 걸핏하면 원수라 그러기도 하고 이 나라의 배반자라고 하기도 하고, 즉 그런 왕이었죠.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왕에게 곧 죽을 거라는 얘기를, 벌받아 죽을 거라는 얘기를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거든 그에게 전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이제 순종하고 가게 되는 것으로 4절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중간을 건너뛰고 5절에서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왕이 묻지요. 아니 어찌 이렇게 빨리 왔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일은 이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말하더이다. 왕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였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로 가느냐, 내 왕은 죽을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왕이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조사를 하는데, 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더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 사절단들이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엘리야구나 하고, 이제 엘리야가 이런 험한 말을 한 것을 알게 되고, 9절에 보면 군인을 보내게 되죠.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용건은 뭐였는지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어명이요,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산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보냈을까요, 왕의 군인들을? 아마 선지자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보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의 분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그 목적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하죠. 하나는 그 저주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그 입으로 저주를 물리는 말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저주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의 말이 죽은 사람과 같이 저승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지금 내려오라고 하는 건 이 말을 이제 취소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랬더니 내려오라는 이 어명을 받고 10절 이하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너희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 너희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라고 되어 있죠. 예,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군인들이 불에 타버리는 일이 나와 있죠.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군인들이 손에 닿지 않은 멀찍한 곳에 떨어져 있죠. 산 꼭대기에. 군인들이 못 올라오고 밑에까지 와서 내려오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엘리야가 그 군인들 손 닿지 않는 곳에 미리 피해 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에 여러 사건들에 나왔던 엘리야의 그 행적을 보면 그는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냈을 때 능력을 발휘하던 사람은 이제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군인들이 엘리야에게 좋은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 사람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불이 내려와 살할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의도에서가 아니라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온 군인들이 불에 타버렸는데 11절에 보면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군인 50명을 보내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한번 어명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군인이 이렇게 군인들이 사라지면 그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텐데 왕이 여전히 또 똑같이 군인을 보내는 것을 보면 왕이 지금 굉장히 그 이 일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이 일이 반복이 되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또 불이 내려와 또 군사들을 살라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다시 왕이 또 군인들을 보냅니다. 왕은 이런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군인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텐데 굳이 군인들을 보내서 3차로 지금 선지자를 불러오게 하죠. 그랬더니 이번에 간 50부장은 그 전 50부장들과는 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하셔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걸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왕에게로 가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내려가 그 사자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는 너희 신상에 대해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였으니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 모든 사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알려준 사건에 대한 결말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은 끝나고 맙니다. 자, 여기서 그 우리는 그 이 사건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 과연 이 메시지는 꼭 왕에게 전달되어야 했던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왕의 상태는 이미 위중하죠. 그러니까 그냥 두어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뭘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려고 선지자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묻게 되죠. 왕은 그냥 두어도 죽기 쉬웠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를 죽이는 데 있었을 것이라면 선지자가 가서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왕이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선지자가 필요하다면 선지자들은 왕 말고 백성들한테 가서 이제 왕이 죄를 저질렀으니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었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왕에게 보내시고 있죠.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그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는 몇 장 앞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자, 21장에 보면 여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사건으로는 네 번째 사건이 되는데 이제 일의 전말이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 옆에 이제 사마리아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도 별장이 있었던 모양인데 별장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도 왕궁의 일부로 취해서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왕이 전갈을 보내죠. 값을 잘 쳐줄 테니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4절에 보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속상해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왕비가 봅니다. 왕비 이세벨,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왕의 꼴을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러저러해서 내가 지금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 왕 맞습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답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왕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버리죠. 7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을 보내서 사건을 하나 꾸미게 합니다. 자,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봇을 제거하라 라고 전하죠. 그랬더니 나봇이 살던 동네 사람들이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서 나봇이 정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왕비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봇이 그 죽는다고 바로 뺏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속자들이 다 없어져야 됐기 때문에 나봇만이 아니라 나봇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다고 뒤에 성경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은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일어나 이제 포도원으로 내려가죠. 이제 포도원 내 거구나 이렇게 좋아하라 하며 내려가는 것으로 이제 16절까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는 왕하고 결단력 있는 왕비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왕비와 나봇 이웃이 불의한 공모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나봇과 그 아들들을 억울하게 죽인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고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디셋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 왕에게 내려가라 아합을 만나라 라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가. 그 20절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죠. 왕과 왕비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알아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자,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나타났으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아졌죠. 지금 포도원 차지하게 돼서 즐거운 상황이었는데 그랬더니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는 말씀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비 이 집안의 비참한 최후를 지금 선언하게 하신 것이죠. 역시 엘리야는 이런 얘기하러 가는 일이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합이 반응을 보이는데 27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예,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앞에 그 포도원 못 뺏을 때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아합의 성정을 보면 이럴 법도 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가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의 모습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양이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밥을 안 먹고 그리고 불이 죽어 기운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예 엘리야야 너 저 모습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 좀 보아라. 아합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 모습을 보시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전하시죠. 재앙을 연기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정말 회개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그는 늘 조금만 심한 말을 들으면 늘 이렇게 행동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취소하시지 않고 연기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도 알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은 그 모양만 보시고도 재앙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재앙을 선언하셨지만 가능한 한 재앙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재앙을 피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태도인 것으로 보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사건 앞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몹시 지질해 보이는 왕하고 지금 뭔가 그걸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뭔가 밀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합에게 행동하셨던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왕에게 용건이 있었죠. 죽음을 선언하러, 최후를 선언하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금 읽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 왕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목적은 왕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 신이 없단 말이냐.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아하시야가 겪고 있는 이 병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아하시야는 내가 지금 그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바알세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처분권이 있는 것이로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걸 알았다면 그 사실을 그리고 그가 받아들였다면 그의 병은 좀 다른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결말에서 보았듯 아하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상스럽게도 다른 곳에서는 다 그 마음이 넓고 부드럽고 겸손한데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죠. 자, 아시아의 통치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아는 내내 그 속국으로 삼았던 모압에게도 힘을 쓰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였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고집스럽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지 않죠. 결국 그는 그가 만든 결과대로 하나님에게 돌아선 채로 그 결과를 맞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확인하게 된 인간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려고 하시죠. 어떻게든 아버지 때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든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외면하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하느니 나는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전할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봇을 죽인 아합에게 가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는 그 앞에서 이 부부의 손에 죽을 뻔한 당사자였습니다.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내일까지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멀리 도망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번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에게 나타났었겠죠. 그리고 아합이 저지른 죄를 보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죽음을, 그리고 그 집안의 멸망을 가져왔던 것이죠. 느밧은 그렇게 참혹하게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얘야, 보이느냐? 그가 겸비한 저 모습을, 그러고 지금 연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엘리야만큼 다 아시면서도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이상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데도 사람은 외면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느니 난 이대로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다짐을 아하시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엘리야가 맞닥뜨린 현실이죠. 인간은 대체 어찌하면 좋을까? 그 구약 내내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열왕기상 19장에 그 엘리야의 속마음이 이렇게 나왔었죠.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9장 10절과 11절, 14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둘 수 없어서, 이대로 흘러갈 수는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이제까지 주의 명을 따라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되었습니까? 아무도 남지 않고 제 모든 수고는 아무 결실을 맺지 않고 이제는 저밖에 안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요구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꾸 그러실 거면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이런 모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죄성,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과 달리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많이 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품긴 하지만 어느새 내 안에 있는 내 의식보다 더 강한 내 자아는 하나님 함께 등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자의 탄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얘기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이상스러운 면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드문 일도 아니고 우리 안에는 늘 이러한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문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상스럽게도 우리를 되돌려 세우고 하나님과 먼 곳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강한 어떤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성경 기자들은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서도 확인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가 이런 탄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면모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무력함을 인정하고 돌아오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면모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탄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증거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탓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는 그래서 평생 자신의 사역 동안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맛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가 만났던 왕들, 아합도 만나고 아하시아도 만났지만, 왕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어떤 왕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을 보았죠. 그런 엘리야였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평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고집스러운 완악함을 보이는 인간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겠죠. 과연 이러한 인간들을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사람은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 있으니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질문을 몸소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가 나중에 신약에 부름을 받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자, 모세와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사람의 고집스러움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고민했던 사람들, 그 현실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 인간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받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쉽사리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위협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할 것입니다. 자, 내 주위의 환경만 그러한 것이 아니죠. 나 자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완악함을 마음에 안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주의 뜻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뜻 말고 제 안에 품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를 고집스럽게 외치는 나 자신을 안고 살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위로를 우리는 위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에 쉽사리 이 일을 끝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현실 속에서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면모를 엘리야는 평생 보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며 그는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탄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많은 때에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두운 현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빛도 비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눌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춘다는 것 확인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